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시장이 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과 영하의 날씨로 크이우의 주요 기반시설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기관시설 붕괴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로켓이 크이우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추워서 전기와 난방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위급하다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러시아가 지난 24시간 동안 격전지 솔레다르와 바흐무트 인근 15개 이상 정착촌 등에 70여 회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저녁 화상연설에서 지난 14일 최소 40명의 사망자를 낸 러시아군의 드니프로 공격을 언급하면서 서방이 무기 공급 결정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도 러시아가 이른바 최종 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기 지원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등 우크라이나 내 원전 안전 문제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포리자 원전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매우 위험하다면서 심각한 방사능 관련 결과를 초래하는 원전 사고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원자력 안전과 안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내 모든 원전에 IAEA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구인 로젠네르고 아톰 최고 경영자의 보좌관은 오늘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IAEA는 원전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 재앙을 막을 법적, 기술적 역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모든 원전에 IAEA 조사관이 주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남우크라이나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현재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채택하고 대립보다 대화를 지지하며 제로섬식 사고보다는 윈윈식 사고를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달 22일 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소통 유지와 미중 관계의 책임있는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2월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장관의 방문 이후 미 국무장관의 첫 방중이 됩니다.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승인 조건으로 100여 명의 테러범에 대한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테러범들을 넘기지 않으면 터키 의회가 두 나라의 나토 신청 승인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100명 이상 약 130명의 테러범을 우리에게 넘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해 6월 쿠르드 노동자당과 시리아 연계 세력 등 반터키 단체들을 단속하고 관련 범죄인들의 송환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시대가 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조부모가 되는 나이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뭐 다양합니다만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구학 연구소가 도출한 세계의 조부모 인구는 현재 15억 명 정도고요. 1960년에 5억 명에서는 3배가 됐고 세계 인구 중에 비율도 17%에서 20%로 늘어났는데 수명은 더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2050년이 되면 세계 조부모 인구는 손자, 손녀 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21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조부모의 양육 참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손주들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 예절, 전통 관습, 역사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직업이나 형편 때문에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있는 아이가 두 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할아버지와 사는 경우 할머니와 사는 아이가 학교 경우보다 할머니와 사는 아이가 학교를 다닐 비율이 더 높다더라는 이 아프리카 연구 사례도 소개했고요. 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는 경우 여성들이 직장에 더 오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조부모는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기도 하지만 은퇴 후에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주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버거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고요.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해상은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 바다는 오전에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상은 맑겠고요. 앞바다 쪽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도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와 함흥은 영하 11도에서 2도 사이고요. 개성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원산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24도에서 낮에도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 전화로 이 포로 교환과 흑해 곡물 협정 등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중국과 홍콩 간의 고속철이 3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창출된 부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새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죠. 러시아하고 터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 전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했을까요?
네, 크렘린궁은 보도문에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문제를 비롯해서 흑해 곡물 협정 문제, 또 터키에 가스 거점을 구축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은 얼마 전에도 있었죠?
네, 지난 8일 두 나라는 포로 50명을 맞교환했습니다. 양국의 인권 책임자들은 또 지난 11일 터키에서 회동했는데요.
네.
네, 이 자리에서 포로 각 4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의 통화에서도 이 포로 교환 문제가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은 지금 연장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터키와 유엔은 지난해 11월에 흑해 항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허용을 골자로 한 흑해 곡물 협정을 12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일단 전 세계 식량 부족과 곡물 가격 급등의 위기는 진정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는 3월이면 협정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크렘린궁은 보도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서방 후원국들이 무기와 군사 장비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에 의지해서 적대 행위를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권에 파괴적인 노선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국들의 그 이딴 중화기 지원 발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독일 등에 이어서 영국도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네,
특히 영국은 자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 14대와 첨단 포병 무기 체계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로써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보내는 첫 서방국이 됩니다. 프랑스의 AMX-10 RC, 또 미국의 브래들리와 독일의 마르더 등은 모두 화력을 강화한 보병용 장갑차입니다.
네, 영국의 발표에 러시아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 관련 질문을 받자 영국이 자신들의 반러시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보내는 탱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불에 타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예. 자, 다시 러시아와 터키 정상 간의 통화로 돌아와 보죠. 터키 측에서도 관련 발표 내놨습니까?
네, 16일 터키 대통령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은 또 서로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 또 터키의 가스 허브를 구축하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지금 교착 상태인 거죠?
네. 지난해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차 협상을 끝으로 양국 간의 평화 협상은 아무 진전이 없고요.
예.
네, 전황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무조건 철수, 또 강제 병합된 지역의 반환 등 10개 항의 평화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군의 최고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만났네요.
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16일 독일 바이에른주 그라펜보어 인근에 있는 미군 훈련장을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병사 약 600명은 15일부터 이 훈련장 안에 있는 이른바 캠프 헤르손에서 미군 교관들의 지도 아래 서방 무기, 대포, 탱크 사용법 등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5주간의 훈련이 마친 뒤에 전장에 투입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국방장관도 전장을 찾았다고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찾아서 전황을 점검하고 러시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쇼이구 장관이 언제 전장을 방문했는지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밀리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격려한 날인 16일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서 밀리 의장의 행보를 의식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홍콩 사이의 고속철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 서비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홍콩과 중국 광둥성의 선전 그리고 광저우로 있는 이 고속철은 지난 2018년 9월에 개통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월 중국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네, 뭐 3년 만에 재개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주에 중국 당국이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제 조처를 해제한 데 따른 겁니다. 중국은 지난 8일 앞으로 중국 방문자들은 출발 48시간 전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네, 이에 따라서 이 고속철 이용자들도 음성 증명서만 있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네, 그동안 중국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무조건 격리가 먼저였죠.
네, 중국은 2020년 3월부터 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최장 3주 이 시설에서 강제 격리 조처를 했습니다.
네.
네, 중국의 이런 엄격하고 폐쇄적인 코로나 정책은 국내외에 거센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최근에는 시설 격리 5일 후에 자가 격리 3일로 이 기간을 단축했다가 이마저 폐지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고속철을 타면은 홍콩에서 중국 본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네, 홍콩에서 선전까지는 약 14분이고요.
예.
네, 선전에서 광저우까지는 47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저우 출신의 한 홍콩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다면서 고속철 운행이 재개돼서 더 빨리, 더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네, 고속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겠는데요?
네,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첫날 본토 이용객은 약 4만 3천 명,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을 찾은 이용객은 약 1만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중국과 도박의 중심지인 마카오 간의 철도 이용객도 급증해서 14일 하루에 5만 명이 넘었다는데요. 이는 철도 교통망 회복의 신호로 읽힙니다.
자, 중국은 이제 곧 최대 명절도 다가옵니다.
네, 중국 설날인 춘절 연휴가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에 처음으로 맞는 대명절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귀향을 포기했던 많은 중국인이 올해는 고향을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춘절 연휴를 전후로 해서 약 21억 명이 이동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춘절 기간에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덜했던 시골 지역까지 코로나 감염증이 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14일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약 한 달간 병원에서 숨진 사람이 약 6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의 발표 어떤 반응입니까?
네, WHO는 앞서 지난주에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와 감염자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바로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관련 통계를 공개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새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비영리 국제구호단체죠. 옥스팜이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맞춰서 최고 부자들의 생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옥스팜은 이 보고서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세계경제포럼 개막에 맞춰서 공개했다는 대목이 또 눈길을 끄네요.
네, 나빌 아흐메드 옥스팜 미국지부 경제정의국장은 BOA에 부자들의 축제가 돌아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수치를 제시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일명 다버스 포럼으로 불리는 이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 국제기구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매년 1월에 다보스에 모여서 경제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데요.
네.
네, 하지만 참석하는 비용만 해도 수천 달러에 달하고요. 별다른 성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그저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자, 옥스팜의 보고서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창출된 부의 63%가 상위 1%에 속하는 최고 부자들, 이른바 슈퍼 리치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반면에 나머지 99%에게는 이 부의 37%만 돌아갔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한 명이 60% 이상을 가져가고요. 99명이 나머지를 나눠 가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옥스팜에 따르면 지금 적어도 17억 명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는 곧 사람들이 앞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말인데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져오면서 해당 기업 소유주 등 부자들은 더 극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드 국장은 BOA에 지난해 95개 식품 에너지 기업이 두 배의 이득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옥스폼은 이전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부자들이 새로 상출된 부의 약 50%를 가져갔는데요. 이제 이 비율이 60% 이상 됐다는 겁니다. 옥스팜은 또 많은 나라가 투자 유치 등의 명분으로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횡재세, 부유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 경제 포럼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베르게 브랜드 WEF 대표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드 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가 1970년대처럼 10년째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다 안전하고 포괄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경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기밀 문서가 발견된 조 바이든 대통령 사저의 출입자 기록을 공개하라고 공화당 요구한 가운데 백악관은 대통령 사저에 방문객 기록일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번 회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주요 사안들을 정리해봅니다. 이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살 예방 상담 번호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밀 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공화당 요구에 대답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가 발견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백악관이 1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는 말 그대로 개인 거주지이기 때문에 방문객 일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의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이 백악관 법률 고문실은 성명에서 수십 년에 걸친 현대 역사의 모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는 개인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임 행정부가 종료한 백악관 방문객 기록은 보관하는 규정과 전통은 복원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행정부 시절에는 관저인 백악관 출입자 기록조차 비밀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관의 출입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네. 그래도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대통령 사저니까요.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 사저의 경비는 비밀경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경호국도 자세한 경비 내역은 있지만 누가 오고 가는지 출입자들은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16일 사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문객 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왜 이 사저의 방문객 기록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사저를 방문한 사람이 기밀문서에 접근하거나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지난 15일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워싱턴 DC의 펜 바이든 외교 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과 대통령 사저인서의 문서 수색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미터 사절을 출입한 방문객 기록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한 그 기밀 문서가 발견된 곳이 워싱턴 DC의 개인 사무실 그리고 델라웨어주에 있는 사저 이렇게 두 곳인 거죠?
맞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 작년 11월 2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펜 바이든 외교 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배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 확인됐고요. 14일에 세 번째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 또 나왔습니다.
네, 백악관은 사저에서 추가로 발견된 그 기밀 문서 여부도 확인을 했죠.
예, 리처드 사우버 대통령 법률고문은 14일 성명을 내고 웨밍턴 사저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5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발견된 기밀 문서 역시 즉각 법무부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추가 기밀 문서 여부가 확인되자 바로 코모 위원장이 누가 사저에 출입을 했는지 그 정보를 요구한 거군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기밀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본인도 놀랐고 실수였다는 입장인데요. 코모 위원장은 15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을 비난하진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밀문서가 작년 중간선거 직전에 발견됐음에도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백악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모 위원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고 본인은 정작 기밀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대단한 위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가 해당 의혹에 관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됐고요. 역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관해 조사하는데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총무는 바이든 대통령 사저의 차고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과 대해 이 바이든 대통령 차고는 언제 급습하냐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정치적 평향성을 갖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3일 법사위원회와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요구에 백악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은 우선 유출된 기밀문서 양이 다르고 또 문서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 자택에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서는 6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또 바이든 대통령 측은 기밀문서를 발견한 즉시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백악관은 또 관련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이 기밀문서 유출로 인한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하원 공화당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안 말고 공화당이 앞으로 또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사안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던 공화당은 이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는데요. 공화당은 특히 이번 회기에 법무부에 대한 조사 등 총 5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원 공화당이 예고한 조사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예,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미 연방 법무부와 미 연방 수사국 FBI입니다. 공화당은 이 두 기관이 모두 정치적 무기화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처리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FBI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랄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공화당의 법무화, 무기화 주장이 불거졌는데요. 전례 없는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 법무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FBI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거래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국내 극단주의 데이터를 부풀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은 수사기관을 수사하기 위해 하원법사위원회 산하에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꾸려 법무부와 FBI에 관한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 댄 비숍 공화당 의원은 15일 NBC 방송에 출연해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이를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이런 시도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차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또 어떤 사안들을 들여다볼 계획입니까?
예,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업무상 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헌터 바이든 씨의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 컴퓨터에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에서 이 헌터 바이든 씨가 고액 연봉을 받고 브리스마에 대한 현지 검찰 조사를 막 그 것도 드러났다고 공화당 주장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직전 해당 노트북이 아들의 것임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법무부는 헌터 씨의 해외 사업 거래를 지난 2018년부터 조사해봤지만 범죄 혐의로 헌터 씨를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 공화당이 국내 문제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고요?
예, 지난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공화당의 조사 대상입니다. 역시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주도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이미 국방부와 다른 국가기관들의 미군의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군의 철군으로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아프간의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 당시 미군이 철군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으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철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었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하원 공화당이 어떤 사안들을 조사합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하원특별위원회를 유지하긴 하지만 바이러스의 기원과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에 조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남부 국경 위기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엄청난 수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남부 국경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자리 번호 988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 예방 상담 번호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후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살 예방 전화 상담이 988로 하면 되는군요. 이게 언제부터 예?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7월입니다. 국립 자살 방지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시행에 들어간 후 5개월 동안 이 번호로 걸려온 상담 전화 문자가 17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988번호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국의 일반 전화번호와 마찬가지로 10자리 전화번호가 사용됐는데요. 당시 번호는 800-273-8255번이었습니다. 자, 이 10자리 번호로 5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 건수보다 이 93988 상담 번호로 바뀐 후 이 번호가 50만 건이나 더 많아진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바이브런트 정신건강의 킴벌리 윌리엄스 회장은 이런 상담 문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번호로 자살 예방 전화 상담을 한 사람들이 더 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당 응답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 약물남용 정신보건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그 앞선의 11월 응답 건수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새 번호가 시행 후인 지난해 11월 상담 신청 응답 건수는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15만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1년 11월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 3분에 가까운 시간이 되게 했어야 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36초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 약물남용 정신보건청에 존 팔미에리 박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더 빨리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서 대화창, 뭐 채팅창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텍스트의 서비스 역할이 아주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한 달의 자료를 보면 대화, 문자 집계 건수는 각각 7만 2천 건, 5만 3천 건으로 전화통화 22만 건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팔미레 박사는 하지만 이 대화 그리고 문자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전화보다 문자나 서비스 그런 이 대화창 때문이란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 상담 서비스에서 대화나 문자 응답률은 98%였고요. 그리고 또 거의 99% 거의 모든 연락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우문이긴 합니다만요. 이렇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10자리에서 지금 3자리로 단축을 시킨 거죠. 988로요. 왜 네?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에 내려졌습니다. 당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응급전화보인인 번호인 911-911처럼 외우기 쉽고 또 빨리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단축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미국 전역에 지금 이 988 상담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발신자의 지역번호를 추적해서 가장 가까운 콜센터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는 건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사들도 많아야 되는 거죠? 또 네. 사람을 쓰려면 자금이 투입돼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요. 기존의 2,400만 달러에 약 20배에 달하는 4억 3,2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이외에도 각 주 의회 역시 988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담 전화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효과가 좋다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약 4만 7,600명입니다. 이는 앞선 지난 2020년에 약 4만 6천 명에서 소폭 증가한 건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의 자살률은 지난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30%나 늘어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뒤인 3월 13일 월요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포도주나 맥주 같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금주법을 폐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다시 한번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1919년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시작됐던 금주법이 1933년 12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폐지됐습니다.
금주법 폐지 등 여러 중요하고도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공은 미국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연이은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출발하고 처음 석 달 동안은 무척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의회가 무려 15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이끌었는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자신의 전체 임기 동안 통과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취임과 동시에 은행 규제를 늘렸는데 부실 은행들은 문을 닫게 하면서 금융개혁을 단행했고 미국 달러화의 근본 위제를 폐지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경제 대공황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였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흥미진진했던 이 첫 석 달 동안을 사람들은 The 100 Days, 100일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마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 하늘처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도인 워싱턴 DC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에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행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얻어내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지 여러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브라질, 칠레,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해 루스벨트 대통령과 경제와 외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새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찾는 민주당 당원 수천 명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들어선 수도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워싱턴 DC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새 정부의 이런 모습을 환영했죠.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를 기대하며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투표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금 활발한 정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미국 농민들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큰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3년 만에 연간 162달러에서 4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55% 하락했고 일반 농가의 구매력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상당수가 농사지을 도구와 씨앗을 구입하기도 어려울 만큼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농업 문제가 발생한 큰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곡물이나 육류, 면화의 생산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낮게 유지됐습니다. 물론 도시 사람들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지만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곡물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고 수요를 줄였습니다. 목화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고 폐기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육류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돼지 500만 마리를 사들여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미국인은 당황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경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미국인 누구나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미 생산된 곡물과 면화, 귀한 돼지까지도 버려야 하는 경제 논리를 일부 미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관계자가 이 방법이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고 농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농업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33년과 1934년에 기승을 부렸던 무더운 날씨와 흉년으로 곡물 생산량은 더 줄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년 만에 50% 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이번에는 산업 생산량 감소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산업은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생산량이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가시방 속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다, 안절부절하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don't know. I will find out the results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next week.
Go home and relax.
My wife is climbing the walls at home, too. Our future relies on that test.
불안하고 초조해하다 이런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On pins and needles.
그리고
climbing the walls.
두 가지 표현 모두 조마조마하다, 초조하다 이런 뜻인데요. 대화 해석해 보죠.
How did you do on your test?
시험 어땠어요?
I will find out the results next week.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You have to wait that long?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Unfortunately, I do.
불행히도 그래요.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On pins and needles.
뾰족한 핀과 바늘 위에 있다는 것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Climbing the walls.
벽을 타고 오르다. 이런 표현도 걱정을 많이 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My wife is climbing the walls at home too.
내 아내 또한 집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에 있을 겁니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I'm on ed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seem odd.
I'm feeling on edge about the test.
When can you find out the result?
I have to wait until next week.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know the result.
불안하고 초조하다. 두 가지 표현 나왔죠?
I'm feeling on edge. I'm on pins and needle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seem odd.
당신 이상해 보여요.
I'm feeling on edge about the test.
나는 테스트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I'm feeling on edge. I'm on edge.
EDGE, edge는 모서리나 날카롭고 뾰족한 각, on edge, 모서리, 각 위에 있다, 벼랑 끝에 있다는 뜻입니다.
I'm on edge.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I know the result.
결과를 알 때까지 가시방석입니다. 결과를 알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할 겁니다. 가시방석.
On pins and needle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don't know. I will find out the result next week.
You have to wait that long?
Unfortunately, I do. I'm going to be on pins and needles until next week.
Go home and relax.
My wife is climbing the walls at home, too. Our future relies on that t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표현
I'm on pins and needles. I'm climbing the walls. I'm on edge.
벼랑 끝에 서 있는 불안한 마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